네, 더 사는 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저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많은 시간과 여건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셨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있어 보이게 이렇게 받침대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받침대가 없이 제 키가 컸다면 선교사가 안 됐을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를 이 오클라호마에 보내주시고 이렇게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행입니다. 오늘 오클라호마의 주일 아침이 또 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집회 제목이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품고 오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볼품없고 작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쓴 것은 저의 생김이나 저의 환경이나 저의 업적이나 저의 성취 때문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여러분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이틀에 걸쳐 3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관여하셨는지 섭리로 인도하셨는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볼수록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야, 저 선교사님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예, 들으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막 어깨가 막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 그 힘겨움과 무거움을 날려드릴 그럴 말씀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아마 이렇게 끝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심하게 세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세공되고 연마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믿기 이전 또 하나님을 믿는 전 과정에서 사람 고생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일에서 고생을 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하고 또 원치 않는 어떤 사건들 때문에 또 갑자기 병원, 질병이 생기는 일들로 고통과 고생과 고난과 고독한 일들을 겪으시고 있거나 예, 겪으셨거나 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고생들을 우리는 피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세상 고생이어서 예, 시절이 지나가고 그 고생이 지나가면 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고생과 고통과 고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것이다. 나로 사람 만들려고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 힘든 일들이, 그 괴로운 일들이, 그 고통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술을 드시고 어린아기인 저를 집어던졌습니다. 집어던져 뚝 떨어진 제가 예, 장애를 갖게 되어서 요만한 키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 사건, 그 이벤트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면 저는 세상에게, 아버지에게 복수를 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했어?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제가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장애를 가지고 열악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이제 겨우 초등학교 졸업한 이 학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당했던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혜영아, 내가 너를 사람 만들려고 주는 일들이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꾼 만들려고 이런 이벤트, 이런 고생, 이런 고독을 겪게 하는 거야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저는 20대 중반, 네,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사로 예, 부지불식간에 끌려갔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냥 가고 싶어서 자원해서 이렇게 막 룰루랄라 찾아간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정신없이 살던 저를 하나님이 목 뒷덜미를 잡아서 아프리카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1년쯤 일을 하면 다시 한국으로 올줄 알았는데, 1년을 14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로 간 것이 1990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자리에서, 그한 자리에서 14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믿고 있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저먼 땅으로 데리고 가서 1대1로 대면해서 가르치는 시기가 오겠구나라는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서 혹은 이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서 가르치시고자 아마 이 미국 땅으로 불러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과 여건, 사람, 많은 일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려고 주시는 일로 저희가 아멘으로 받으면 이제 그 고통과 고생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기에 부지불식간에 단기 선교사로 갔던 그 보츠와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다듬어집니다. 성경 통독을 해본 적이 없던 제가 성경 통독의 달인이 되어 갑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 현지 아프리카 청소년들이 저를 선교사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과 사람들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고생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14년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듬어 놓으신 그 시간이 끝날 때쯤, 그렇죠.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야겠구나라고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맨하튼 42가 보석상의 주인이시다. 어느 날 가게 나가봤더니 굉장히 세공이 잘된 보석이 딱 손에 들어왔습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을 거? 이게 보석상의 주인이 아직 안 돼보셨군요. 네. 보석상의 주인은 세공이 잘된 보석이 손에 들어온 순간 눈이 번쩍 뜨입니다. 내다 팔아야지. 그쵸? 네. 좋은 보석이, 아주 가치가 있는 보석이 손에 들어오면 금고에 집어넣지 않고 이 가치를 알아줄 곳에 내다 팔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날의 고생과 금메달 따면서 세상을 향해 성공하고자 애쓰던 청년인 저를 아프리카로 데려가서 선교사로 다듬어 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얘 세상에 내다 팔아도 되겠군. 보시죠? 세상 고생을 견딜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해도 되겠다. 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공이 잘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될것 같은, 사실은 돌아보니까 보츠와나 초기 14년은 선교사역을 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연단되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얘를 갖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세상에 내다 팔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디다 파셨냐? 미쿡에다 갖다 파셨습니다. 여러분이 와 계신 이 미국 동부 뉴욕에 제가 유학생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 유학을 왔을 때 저는 만 38살이었고 토플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참고로 저의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1년 만에 마쳤습니다. 대학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서 천자문을 독학했고 일어를 독학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학력이라는 것은, 학문이라는 것은 순전히 독학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보천하 십자는, 보천하는 나라는 영어를 쓰는 국가였습니다. 영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가 그곳에서 가서 영어를 독학으로 이렇게 습득하게 됩니다. 즉 저는 어떤 정규 과정도 앉아서 차근차근 밟은 적이 없는 그런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미국에 갖다 파시면서 대학을 가라고, 대학 입시 시험을,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는데 나약 대학이라는 굉장히 명문 있는 신학 대학교에 덜컥 입학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영어 실력이 대학 공부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학 4년을 3.0 만점에 3.81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합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만 여러분은 놀라진 않으시는군요. 네. 저는 그 뉴욕 미국으로 갈 때 학비를 들고 간 것이 없습니다. 보천하 14년 동안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믿고 갔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츠와나로 들어갈 때 제 마음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마음에 온전히 품어지면서 미국으로 올 때 저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처럼 산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그 2004년 1월 맨하튼을 오가던 제가 저 자신에게 했던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사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맨하튼의 거리를 오가는데 너무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짱짱해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제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아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나처럼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사막에서 청소년들 4,500명을 가르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 그런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가지고 맨하튼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말 인연이 있었던 선교 후원을 하시던 부지사님께서 전체 장학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공부가 진행이 됐고, 대학을 마치자 OPT 1년 하고 대학원을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요. 맨하튼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 그중에 저는 다 합격을 했고 선택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원. 네, 저는 이제 학부하고 전공이 같아서 대학원에서 1년 과정으로 석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그 대학인데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 설명이 필요하신가. 제가 그 대학원을 1년 만에 마칠 수 있었던 걸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2년 과정이었다면 그 어마어마한 학비로 아마 제가 도전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맨하튼에서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있는 동안에 제가 18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썼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선가 와서 나갔습니다. 특별히 옆에 있는 그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에서는 저의 학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보츠와나 있을 때부터 늘 지원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본 적이 없는 많은 분들이 그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으로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첫째는 그렇게 콜롬비아 대학이라는 명문에서 제가 공부할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그 기억나는 일은, 제가 14살 때 엄마가 심각하게 학대를 하는 바람에 제가 가출을 해가지고 예, 한의원 집에 가사 도우미로 가서 한 1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 도우미 일을 할때그집 바로 앞에가 양정중 고등학교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나토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거를 보고 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아, 슬프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울면서 바라보던 14살의 혜영이가 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콜롬비아 대학원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이 인생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제가 24살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실패하고 아프리카로 자원봉사자로 갔는데 14년 후에 하나님이 저를 미국 유학을 보내주신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로 갈때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제가 아프리카로 갈때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언질이라도 주시지. 혜영아, 아프리카 가서 14년 짱 박혀 있어라. 그럼 내가 너 미국 유학 보내줄게. 언질이라도 주시지. 그런 언질도 한 번도 안 하시고 14년을 꾹 참고 짱 박혀 있게 하시더니 저를 미국에 내답하셨던 겁니다. 저는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 정말 감사했던 일은 또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할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계속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그랬는데 예, 대학교 2학년이었던 2006년에 예, 어떤 집회를 갔다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리 길이가 달랐거든요. 오른쪽 이렇게 1인치 2.5cm 짧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울어 있었고 걸으면 레임을 하는 상태였는데 이게 고쳐지고 예, 교정이 되게 됩니다.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신체의 고통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할 거나 집회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써 먹으시려고. 예, 사실 그때쯤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누가 어디 가자, 뭐 어디 부른다 그럼 제가 아, 힘들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계속 예, 뒤로 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람들에게 보내시려니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공부를 마치면서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이벤트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화에 되어진 것이라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10년 예, 한국에 가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역시 기자들은 촉이 빠릅니다. 초절 장애인 여자아이가 어떻게 미국에 가서 명문대학원을 졸업했는가? 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들은 방송을 타기 시작했고 예, 아침마당에 작가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바쁘셔갖고 아침마당은 안 보시겠지만 네,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어쨌든 조선일보에 저희의 이야기가 양면 전면으로 게재가 됩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조선일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예. 그리고 책을 출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보초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많은 선교 보고 편지를 쓰고 일기를 쓰면서 축적된 많은 컨텐츠가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이 책을 내자고 했을 때 저는 이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연달아서 3년에 걸쳐서 4권을 출간하게 됩니다. 저는 작가라는 예, 직업 명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는 각종 비기독교인 방송과 또 기독교 방송의 각종 토크쇼에 계속 제가 연달아 출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저는 어느새 셀레브리티에 비슷한 위치를 갖게 되는 2011년, 12년을 돌아보면 야, 어마어마한 명성과 명예가 저한테 훅 밀려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쯤에 정말 그 정점을 찍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2012년 4월에 청와대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선생님, 저희가 국민들이 주는 훈장 제도에 후보로 올랐는데 저희가 공적 심사를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무슨 일인데요. 아, 선생님이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14년 무보수 자원봉사로 청소년들을 교육한 그 국위선양을 한 공로로 저희가 훈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한다고 다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예, 제가 그 해에 두 명 훈장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훈장, 목련장, 수장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디어로 저희 이야기가 확 퍼져나갔습니다. 청와대 연락이 왔습니다. 네, 오실 때 누구 한 번을 좀 모시고 와주세요. 그래서 누구 데리고 가지? 마침 그때 같이 보츠와나 선교사로 있던 남동생이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니까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남동생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다른 분 혹시 계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요. 그럼 어머니 모시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그런 자리 못 가세요. 그런 자리 가본 적이 없으세요. 사실 저는 이제 14살에 집을 떠난 이후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이벤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공적 일을 많이 했지만 어쩐지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더 많았는지 어쩐지 어쨌든 어머니가 계신 듯 안 계신 듯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선교사잖아요. 다른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었는데 짐짓 제 인생의 어떤 부분에 어머니를 이렇게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는 제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다해서 어머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진 않았지만 네,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생기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자주 보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 생기죠. 그렇죠? 예, 그럴 겨를이 없이 세월이 지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청와대에서 강권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 그러한 분도 청와대 오실 수 있습니다라고 강권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럼 그럴까요? 라고 수긍을 하고 그 저녁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일하고 계셔가지고 남동생과 같이 어머니한테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엄마 청와대에서 오시래. 네, 저희 어머니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니 내가 왜 거기를 가? 난 그런데 못 가, 안 가. 막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몸은 따라오시더라고요. 네. 막 집에 오셔서 계속 난 거기 안 간다고 그러시면서 막 염색하시고 막 예쁜 옷 찾으시고. 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을 거꾸로 하고 있구나. 네. 어쨌든 같이 어머니와 청와대 갔고 그날 이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훈장을 받고 같이 사진을 찍고 밥을 먹고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훈장을 막 받고 이렇게 서 있는 순간 청와대 직원이 와가지고 두 분 사진 좀 찍으세요 그러면서 그 수상식 자리에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같이 사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예, 공식 자리도 처음인데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저와 저희 어머니가 1m 떨어져서 멀찍이 섰습니다. 직원이 딱 보더니 이렇게 남같이 서 계세요. 좀 붙으세요. 그래서 저와 저희 어머니가 가까이 붙어서 사진을 찍은데 저희의 인생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찬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식사가 중식 코스 요리였습니다. 중식 코스 요리를 드셔본 적이 없는 저희 어머니 음식이 나올 때마다 제 접시로 자꾸 넘깁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조금씩 주고 그래? 그러면서 내 것까지 먹어라. 얘 조금씩 준다.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시면서 자꾸 넘기셨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자꾸 넘어와서 제가, 아, 엄마, 여기는 계속 순서대로 나올 거야. 엄마 뭐 냅고 따로 나니까 엄마 이거 드세요. 그래서 다시 저는 엄마한테 돌려주는 그런 실랭이를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순간인데, 이쪽에서, 어머니는 이쪽에 앉아 계셨어요. 이쪽에서 찰나에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영아, 이제 됐지. 나 갈게. 바이바이. 그리고 확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저한테 다가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서 생각하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나를 놔놓고 그래? 누가 놔달라 그랬어? 라는 것이 저희의 항변이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1,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서 정신 이상, 질환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을 때마다 저를 때리고 패고 화풀이를 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1, 2,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주구장창 맞고 있다가 5학년쯤 되니까 눈이 뜨잖아요. 엄마가 때릴 때를 아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저기 서 있고 엄마는 여기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상북도 출신이세요. 아직도 사투리 세요. 네. 막그할수 있는 모든 욕을 다해서 저한테 막 욕을 하시면 저는 저기 좀 떨어져 가지고 엄마한테 대듭니다. 엄마, 왜 나를 놔놓고 그래? 네, 저희 어머니의 그 어마어마한 말을 이렇게 줄여서 몇 글자로 줄이면 이랬습니다. 나 잘못 태어났어.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놈의 기집애 쓸데없이 태어나서 내가 너 때문에 고생이야. 이놈의 기집애 나가 죽어버려. 아이고, 그 말을 제가 초등학교 내내 들었어요. 네, 근데 5학년 때. 그럼 저는 항변을 합니다. 엄마 왜 나를 놔놓고 그래? 누가 놔달라 그랬어? 라고 제가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근데 그 청와대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그 순간에 혜영이 왔다 가면서 그 말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어머니를 이렇게 봤는데, 아, 세상에. 그때까지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인생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 아픔에, 제 고통에 집중하던 그 마음이 드디어 엄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그 나이 때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라는 말이 이렇게 쑥 올라왔습니다. 사실 선교사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마음 한편에 밀어놨던 그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도 없고 고맙다고 말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아, 그 자리에서 이 초등학교 5학년 혜영이가 저한테 말을 돌려주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서. 엄마, 왜 나를 놔놓고 그래? 아,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 그런데 그 세월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어머니를 청와대에다 불러다 놓고 하회시키시더라고요. 엄마,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고 엄마는 나를 사람으로 낳아준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 하신 거야. 그래서 어머니 인생을 그쭉 스캔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무하게 42년도에 태어나셨거든요. 무하게 예, 5남매 38의 과부 맏딸은 장애가 있어요. 그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가 저를 비롯한 5남매를 그 서울에서 그 청과물 야채를 다듬으면서 키워내셨을 때는 그 고생이 어떠했을지를 이제는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엄마 너무 고마워. 그 험악한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셔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당신의 딸 나도 그 고생들을 했고 아프리카에서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제 여기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 그래서 또 엄청난 그 저희 어머니에 대한 사랑, 존경, 감사가 막 쓰나미처럼 마음속에서 몰려오는데, 이거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엄마 사랑해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것도 평소에 해봐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속에서 그 입으로 터져 나오지 못한 그 말을 1년 후에 KBS에서 불러주셔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방송으로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정말 사랑해, 엄마 정말 존경해, 엄마 정말 고마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훈장이 제 거로인 줄 알고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보츠와나 14년 무보수 자원봉사 청소년 직업교육. 제가 생각해도 고생했고 저희 팀들이 다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해서 받아왔는데 제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거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딸내미가 막 미국도 가고 막 책도 내고 막 유학도 하고 있는데 이게 감이 안 잡히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공하셨는지. 막 사람들이 딸막 텔레비전에 봤어 막 신문에 봤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감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를 갔다 오시더니 확실히 감 잡으셨어요. 네, 어디 가신 거죠? 저희 어머니 기준으로 궁궐에 간 거예요. 임금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 청년들 계시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부모님을 모시고 백악관을 가거나 청와대를 가거나. 저희 어머니가 50평생 그 제가 태어났어 장애가 생긴 이래로 그큰 딸에게 품었던 그 오만한 감정, 아픈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런 모든 마음이 한꺼번에 그 청와대 탁 놓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를 낳아주신 엄마 된 자존감을 회복하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살고 있는 제가 짐지 옆에 놓아둔 그 화해하기 어려운 그 엄마의 관계를 이렇게 가장 멋지게 회복해 주신 것을 평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아니면 너무 아파서 무시하고 있는, 아니면 그 존재가 있지도 않아라고 생각되는 내 인생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떠오르시걸랑 아직 살아 있을 때, 아직 서로가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가서 당신 미안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그렇게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용서와 사랑으로 점철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화해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선교사, 뒤로 선교사 계속 살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모른 채 하고 저기다 묻어두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저한테 얘야, 너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이제 대학원 박사 과정에 공부 중인데요. 강연을 할때 지방에 가거나 이러면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갑니다. 저희 어머니 또안 간다고 그러시면서 나섭니다. 네. 이제 78 되신 저희 어머니 마음에 복이 있고 충만하십니다. 주일 아침 7시 제일 먼저 일어나서 교회로 가십니다. 저는 시차 때문에 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또 제가 5남매인데 제가 보츠와나로 간 덕분에 남동생 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네, 정말 저희 가족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도록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에서는 고통, 고생, 고난, 고통으로 고독으로 연단된 기관이었다면 그 후에 하나님이 저를 미쿡에다 내답하시고 한국에다가 내답하셨는데 정말 비싸게 내답하고 계셨어요. 명예.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거절하기 어려운 명예가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사람들의 인정받음,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고 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고 예, 계속 알려지는 예, 명예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일은 돈이 따라오는 일이다. 아시죠? 그렇죠? 예, 막 이제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시작하고 은행의 구좌가 막 예,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면서 그런 일을 바라거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츠와나에서 많은 일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을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 느닷없이 미국 유학을 가고 막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일은 예, 굉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에게 알려지면 부와 명예와 보장된 삶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를 극복하고 명문 대학원을 졸업한 저의 인생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중들의 가십, 대중들의 언론 시장에 아주 값싸게 팔리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1개월, 2개월, 3개월 소비하고 탁 끊어버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2개월, 3개월 사이에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왔던 한 사람이 순식간에 대중이 주는 그 명예와 그 환호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저희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그 사람 그거밖에 안 되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린 정말 많은 그런 케이스를 경험합니다. 한창 저의 주가가 통장이 쌓여가고 사람들이 그때 선교사님, 선생님이라고 해주던 그때 2012년 이제 청와대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정치계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단칼에 끊어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런 일들이 막 몰려오던 그때 예, 다시 말하면 저라는 사람의 주가가 가장 높을 그 시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내가 죽겠구나. 예, 발을 빼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디로? 케냐로 가, 아프리카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주는 명예, 인정, 박수, 환호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딱 사진을 찍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1990년 아프리카로 갈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갈 때 하나님께서 딱 찍어주셨습니다. 오케이,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예, 그런데 이제 세상이 바라던 많은 사람이 바라던 명예를 다 가진 제가 다시 그것을 다 놓고 아프리카로 갈 때 하나님이 또 딱 뒷모습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혜영아, 그 많은 명예가 왔는데 그 많은 박수 소리가 왔는데 그것을 놓고 또 아프리카로 가느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환호와 박수 소리를 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여기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겠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뒤로하고 다시 2012년 케냐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고생이나 고통으로 연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세상 속에서 성공을 맛보았을 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저라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대중의 입에서 가십거리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 속에서 저 자신의 삶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건 무섭다. 그 한국 사회의 그 뜨거운 열기와 그 환호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사실 그것을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그 재벌 회장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한 시간 얘기를 시키더니 두툼한 봉투를 주셨어요. 와서 보니까 300. 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일종의 보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무서운 일이다. 자칫하다가는 나를 잃겠구나. 아프리카 살았던 그 많은 은혜를 다 까먹겠구나. 그래서 저는 케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위험성, 세상이 주는 성공 명예를 경계하고 케냐로 떠났을 때 사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미쳤어요. 지금 한창 물들어왔는데 노져야지. 왜 지금 케냐로 가고 그래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 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보츠와나에서 그 사막에서 체득한 영적 각성, 영적 힘이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위험한 세상이다. 내가 여기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허명, 가짜 명성입니다. 그것에 속지 않고 또 가짜 장식품,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박수치는 그것을 장식품으로 여깁니다. 이 사람들 이거 다 가짜야. 내가 뭔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뒷덜미 잡아가지고 대중 앞에 발가벗길 거야.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있지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명성과 그들이 가는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또 저녁에 마지막 또 집회 시간이 있는데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고생을 하든지 세상에 성공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앞뒤로 재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또이또이. 같다는 뜻입니다. 고생이 하더라도 고통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명성이 오더라도 명예가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랍니다. 만약에 제가 2012년 세상이 주는 그 명예와 환호 소리를 세상이 주는 걸로 알았더라면 저는 그걸 놓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고 저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이벤트를 딱한 가지, 혜영아,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겠느냐? 고생을 하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겠느냐? 세상이 박수를 보내고 성공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떠한 이벤트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아마 각자 사연들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상처가 됐던, 힘든 일이 됐던, 어떤 일이 됐던,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가졌던, 못 가졌던,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인생이라는 큰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져 죽지 않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 제손꼭 붙잡고 인생의 강 건너편에 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놓고 누가 더 노심초사하실까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허우적대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당한 고통, 그분이 당한 고독, 그분이 감당한 고난을 우리는 요만큼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네네. 예수 그리스도께 제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혜영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고난을 알고, 너의 고생을 알고,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겪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한 세상을 잠깐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만다행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마음에 품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품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쪼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희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러서 이렇게 막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한 가지 가지고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